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회개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회개했어? 나 회개했지. 그래, 나 그 문제 때문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회개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회개를 어떤 인사처럼 아주 이 회개에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회개를 생각하고 별로 심각하게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고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한 번만 되어지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처음 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지난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때 그 회개는 여러분 일생 일대 단 한 번만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개, 예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런 회개는 일생 일대 한 번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의 사함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는 또 다른 회개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런 어떤 우리가 변화되는 새로운 삶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변화의 삶을 가져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회개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깨닫고 천국의 임박성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참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부분서부터 시작할까? 2장 할까? 2장은 성탄절에 대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어차피 2장은 크리스마스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게 2장의 내용이고, 1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족보 이야기도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고 또 언젠가는 또 다뤄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1장을 할까 2장을 할까 고민하다가 3장서부터 하기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장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 대한 내용을 부담스러워해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하면은 참 어려워하고 부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회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3장의 실질적으로 회개 내용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은 실질적으로 3장이 주 관건이고 3장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3장의 회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개 메시지가 언제 어느 시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금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그 사이의 공간은 400년입니다. 그 시간 타이밍이, 타임 피리어드가 한 400년이 공백 기간. 그래서 그것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이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기간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요한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왔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선지자가 분명히 와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겠지 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면 이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물론 과거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400년 동안 공백이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400년 동안 처음 듣는 메시지라면 나름대로 위로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이 처음에 이 400년 동안 엄청난 기간이 흘러간 다음에 처음 서두에서 말하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처음부터 세례요한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또 누가 오자마자 또 회개하라는 말을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오자마자 처음 한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다는 것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회개를 통해서 바로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회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Repent, 회개하라,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나 요즘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을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천국이 있어? 그래, 뭐 나중에 뭐 가겠지,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세례요한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벌써 그 종말할 때를,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종말의 때를 보지 못하지만 그는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도래했다, 이미 와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천국이 아닙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돼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계세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기가 뭐 이런 일도 했고 능력도 행했고 뭐 귀신도 내쫓았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히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종종 어떤 분들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는 천국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저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과연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교회 다니신 분이 그런 생각하면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차원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방법은,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삶, 바로 천국이 지향하고 천국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예요. 어떤 분은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안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천국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시민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이제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 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순종하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또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이 회개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컫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의 임박성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처럼 사명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명도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하라는 의미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례요한처럼 받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는 보면 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이 그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로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전하는 전파자로, 광야의 소리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복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종용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의 걸어가야 할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평탄케 하는, 이 준비케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그는 먼저 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세례 요한이 될 수 없지만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세례를, 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삶을 얻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도 주의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님의 복음을 주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삶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 이 자복한다는 말은 자백한다, 고백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쉽게 confessing이라고 되어 있죠.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아뢰는 거, 고백할 때부터 회개는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가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자백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회개를 그 죄를 고백하십니까? 그 회개하는 데 있어서 죄를 고백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회개한다, 죄를 고백하는 기준이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체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아, 이런 거 내가 회개했지. 그렇지만 어떤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회개할 죄와 회개하지 않아야 될 죄, 이런 것들 자기가 구분하면서 판단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회개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전에 무엇을 듣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사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그 메시지, 회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회개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위적으로 이성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나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을 잘 들어보면 틀에 박혀있는 회개를 합니다. 도덕적인 회개를 합니다. 누구나가 하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할 때는요, 고백할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기억이 나고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셔서 내가 예전에는 아, 이것은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회개 기준이 되니까 예전에는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 예전에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이것이 죄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 기준이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말씀에 따라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회개 메시지를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에 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반응이 온전히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될 것은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자복하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참 세례라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때 받는 게 참된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지 않고 받는 세례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세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죄를 자복하고 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회개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세례 요한한테 나간 것입니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파하는 요한에게 나갔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나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온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바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다라는 여러분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의 자격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흔히들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지만 이 중보기도도 사실은 엄연히 사실은 다른 의미로 해석된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중보의 자격은 예수님만이 중보 자격이지 인간은 사실 중보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의 자격은 예수님밖에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대신 위에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중보적 역할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를 자복하려고 하나님께 나와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바로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수도 있고 죄를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참된 회개를 자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회개는 어떠한 회개가 되어져야 될까요? 8절의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고백을 할 때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뭐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나 아니면 자기 혼자서 골방에서 하는 그 골방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모든 회개 기도는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가 다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참 회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회개로만 끝나는 그런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 회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행위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맺기 위해서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교만, 특별의식, 이 교만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내 자신, 나의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 나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절을 보십시오. 어떤 걸림돌, 어떤 방해 요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 자부심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어떠한 행위를 갖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만큼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르메르클리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렇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의식,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어떤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 보면 이 교만하고 자부심이 아마 한민족 이상일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민족적 자긍심, 자부심이 강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지않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 더 있는 교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이라는 이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없었던 삶을 살았을까요? 행위가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 민족들이 행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사건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기 7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지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행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한, 나름대로 그런 선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의 이면적,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태도나 근본적인 동기를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였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적나라하게 마태복음 6장에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분명히 바리새인 사람들은 구제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어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구제하는 게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하지 말라. 그런 행위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나이스하고 잘하는 그 행동, 행위, 그 이면에 또 다른 내가 그 행동을 왜 하느냐는 이면적 동기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면적 동기와 이유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의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구제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맥락에서 기도와 심지어는 금식기도도 그렇게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종교생활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전에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 동기, 목적,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판단을 우리도 똑같이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런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이 하는 거죠. 세례요한. 그리고 행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보기에 나이스하고 드러나는 이런 어떤 행동, 행위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겉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이 아닌 정말 그 내면 속에서 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이유가 하나님이 더욱 찾으시는 이유고 인정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미스테이크, 그들의 잘못을 우리도 답습하고 우리도 똑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미스테이크였어요. 실수였어요. 그리고 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제거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 참된 열매가 있는 삶을 정말 삶이 변화되는 삶, 열매가 있는 회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보여지는 그런 삶이 보이는 것만 보여지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겉으로 나가는 모든 모습이 다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열매라는 것은 그런 외식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는 이 사람은 단순히 내가 그냥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적인 그런 후손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특별 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참된 회개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 의식.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걸림돌이 무엇인가, 참된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구절의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멘탈리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식.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한 의식, 특별 의식.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9절 하반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물론 요단강에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이 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무가치한 거 아닙니까? 무가치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돌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돌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이거 나오는 말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말들 중에 몇 마디가 있는데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개라고 합니다. 개. 저거 개가 지나가고 있다. 그 저게 돌들이구나, 돌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들 앞에 있다면, 지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만약에 돌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저거 다 돌들이구나. 한국 사람들 보고 돌들이구나 이럴 거예요 아마. 저 개들이구나, 개. 돌들이구나. 그만큼 이 이방 족속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탁한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귀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후손들인데 저것들은 다 그냥 돌들이구나, 돌들. 무가치한 것들이구나. 이게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다른 이방 족속들을 바라보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 이 이방민족같이 하등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방민족들을 사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맞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 회개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회개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회개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상황이 아니라 꼭 반드시 하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참된 회개,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의식을, 특별의식을, 자긍심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교만케 하는 내 자신의 어떤 교만한 그런 특별의식,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였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불일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불입니다. 소멸하고 죄를 소멸하고 태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인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명한 신앙 고백과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습니까? 성령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할 때 내 의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내가 하는, 물론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물론 내 입술로 그 뜻에 반응하지만 내가 결코 내 힘으로만 이 회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하는 그 모든 그 원천은, 회개의 원천은 내가 아닌 성령님만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컨트롤할 때만이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원천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해도 그것은 내가 그 뜻에 반응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드는 그런 변화의 삶이요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우리를 이끌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이 회개자의 삶이요 변화의 삶이요 그리고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 회개 합당한 삶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육의 소욕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의 소욕을 따를 때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댐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자, 성령으로 되어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삶이 성령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도록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회개로 끝나는 삶을 회개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어디 길거리 가다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교통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도덕적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잘못된 정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회개할 수 있는 정도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했다고 어떤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내면의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 감화 감동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혀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성령님이 이 회개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 붙드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